사도행전 5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5장에 보시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대충 내용이 10절까지 이어집니다.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지금 한번 쭉 보시면서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다. 제가 우선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한 것도 있잖아요. 잘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죽었다 이러니까 뭐 자꾸 나쁜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제 냉정하게 이렇게 보면, 잘한 것도 있어요. 뭐죠? 네. 파라가 얼마를 바쳤는지 모르지만 감춘 건 얼마고 얼마는 헌금을 했거든요. 어쨌든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잖아요. 땅 팔아가 헌금해서 뭐 어디 얼마 했겠습니까? 반반이라고 쳐도 땅을 팔아서 절반이나 헌금했다는 자체는요, 잘한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말고 또 잘한 거 없나요? 여러분이 혹시 무슨 감동을 받아가지고 땅을 팔아가 헌금하려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할까요? 누가요? 집에 식구. 신랑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어디 가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보, 이거 우리 집 팔아가지고 반만 헌금하자 이러면요? 선뜻 동의하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런 의미에서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점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거 베드로도 알아요. 구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어찌 그러며 함께 꾀하여, 나쁜 짓이라서 그렇지 부부가, 아니 본인들은 이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적어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자는 걸 서로가 함께 했다는 점에서는요, 잘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중요한 일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인은 싫다 하는데 남자가 뭐 일을 저질러 놓거나, 그 다음에 남편이 도저히 동의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의논하지 아니하고 에라 뭐 못할 줄 안 해서 혼자 치우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데, 적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부부가 함께 일을 했다는 것은요, 부부 사이가 괜찮았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땅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였고, 부부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정도였으니까 좋은 부부였죠. 뭐가 문제죠? 성령을 속였다고요? 요거부터 하나 얘기하고 갑시다. 여러분, 부부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하게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안 닮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함께 도둑질을 하자, 이거는요, 이건 안 닮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럼 닮아야 하는 거냐? 뭐야, 함께 놀자 그랬어요? 함께 헌금하자. 그거 웃음이 아닌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부가 전혀 의견 충돌이 없다는 거는요, 대단한 복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의견 충돌이 없다, 아주 잘하는 겁니다. 닮아야 할 거? 신앙생활이나 사고방식, 이건 닮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닮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닮아야 하나요? 취미생활이나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닮는 게 좋아요. 신랑은 맨날 딴 데 가서 놀고 부인은 맨날 여가 가서 놀고 이러면요, 그것도 위험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닮아야 할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닮지 말아야 할 것은 철저하게 안 닮는 것이 좋은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달랐던 모양입니다. 아, 이거 이래 할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라도 가졌어야 했는데, 이건 너무 닮았던 게 결과적으로 해가 됐던 점이죠. 아마 부부가 잘한 점이나 좋은 점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좋은 부부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도 잘못된 게 뭐냐 이 말이죠. 잘못됐다고 여기 지적하는 게 몇 가지 있죠. 비어 오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합시다.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하죠.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고 그러네요. 바로 그 다음에는요. 성령을 속이고 그러죠. 3절 끝에는 성령을 속이고 그러지만 4절 끝에는 뭐라고 그러냐 보세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속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죠. 9절에도 보세요. 9절에 보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을 속였다는 얘기죠. 성령을 시험하는 거나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나 뭐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베드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속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속이는 얘기가 되나요? 물어봅시다. 땅을 팔아가 헌금하기로 했으면 전부 다 바쳐야 돼요. 일부만 바쳐도 돼요. 감동되는 대로. 그럼 다 안 바쳐도 되네, 그죠? 10분의 1만. 11조는, 아, 잠깐만요. 땅을 팔아서 10분의 1 하는 거는 11조 아닙니다. 그거는 소득 아니에요. 뭐 자기 몰래 갖고 있던 거잖아. 11조 가는 거는 무조건 하고 저게 10분의 1 떼는 게 11조 아니다. 기억을 해 두셔요. 제가 이런 소리 했다고 우리가 야단 맞은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때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잘못이 뭐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50원을 내야 되는데 그걸 속이고 예를 들어서 20원만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만큼 하고 싶어
내놓고는 다 내놨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감동대로 다
정확한 거는 그 부분이죠. 이게 다냐고 물었는데 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 말고 아니요 일부 떼놓고 일부만 가져왔는데 이랬으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지금 답변하신 거 그것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감동은 예를 들어서 다내라 했는데 아까워서 밥만 받았다 이런 거는 우리 사람 속에 그거 다 있습니다. 요번 일 같으면 교회 일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무슨 일이니까 내가 얼마를 하고 싶은데 하고 마음은 있지만은 사실은 내 능력이나 뭐 이거 보면요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이거 형편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쫓겨내면 이게 죄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 경우는 이게 다냐고 물을 때 예, 그게 답니다라고 하는 요게 속이는 거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혹은 이렇게 거짓말한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고 해도 많을 텐데 이 두 사람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인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더라도 때나 장소를 잘 가려서 하면 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많지 싶어요?
선생님 앞에서요?
아니
자기들끼리
예예
자기들끼리 많이
거의 다죠? 거의 답니다만은 그것 좀 고쳐져야 할 악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미워도 일단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없는 데서 나쁜 말 하지 마세요. 그 전칭 떼버리고 함부로 입에 올리거나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이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애가 내가 있는 데서요 다른 선생님한테 심하게 욕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혼을 냈더니 이 녀석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은 옛날에 다른 선생님한테 별명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까? 대드는 거예요. 제가 정색으로 뭐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뒤돌아서서 선생님 글자 떼본 적도 없다. 차라리 전 그러면 아예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절 인사도 안 했으면 몰라도. 그러면 아주 호되게 이야기인데요. 저는 제가 지금도 뒤돌아보면 어느 선생님이건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아이들끼리라도 이름 그냥 부른 적이 제가 없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아이들이요, 그 선생님 없으면 이름 그냥 부르거나 뭐 이런 게 다 반사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면에서는 안 그러죠. 정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면에서 그러면 맞아 죽을 수 있어도 안 보이는 데서 그러는 거는 마 선생님들도 대체로 저 자식들이 내 말 없으면 뒤에서 무슨 욕을 할게다 하는 거 알지만 안 따지잖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죄냐 하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날마다 기적이 쏟아지는 그 현장, 그럼 이건 하나님 면전입니다. 거기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단순하게 사도들에게 좀 가벼운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이었을는지 모르지만은 사도들이 볼 때는요, 이게 하나님 면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선생님 면전에 대놔놓고 욕한 거하고 비교했을 때요, 이거는 그보다 더 심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아간이 억울하다고 말할 때도 유심히 한번 보셔요. 그러면 여리고 성이 왜 무너집니까? 소리 질러서 무너져요? 아니, 누가 무너뜨리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뭐하고 있느냐니까?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딱 보고 계시는 면전에서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 심하게 징계를 받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한 징계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하나님 안 보시는 데가 어디 있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는 위험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은 이런 일 안 하시겠지만은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일하고 있는 경우를 한 가지 경우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일 큰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 있죠? 누가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그 사람이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마음이 돌아서는 경우,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초신자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를 찾아오는 순간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다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지금 친히 주관하고 흔들고 계시는 그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장로, 목사 싸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고 교회 못 다니겠네 하고 돌아서면요, 이건 아간의 죄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보다가 더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럴 바일랑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져 죽으라 하잖아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이 어떤 겁니까? 연자 맷돌, 소가 돌리는 맷돌이에요. 큽니다. 연자 맷돌이 뭔지도 모르고 맷돌 달고 빠져 죽으라 하냐, 죽기 죽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요, 잔디밭이 앞에 널찍하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에요, 연자 맷돌 한 짝이 서 있습니다. 이 자꾸 밀고 굴리니까 흔들려가지고, 구르니까 밑에다가 구르지 않도록 요거 쐐기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잔디밭 한쪽에 참 크게 서 있습니다. 그 옆에서 사진도 찍고 놀기도 하고 그래요. 난 그걸 쳐다보면서요, 저 친구들이 저걸 왜 갖다 놨는지 알긴 알고 저거 사진 찍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거 왜 갖다 놓은지 아세요? 앞으로 목사대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축적 하거든, 이거 메고 죽으라고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진 찍고 밥도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 저 친구들 이걸 알고 저러나 싶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바로 그 연자맷돌 달고 물에 빠져 죽어야 할 상황이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초신자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배당을 찾고 예배 드리겠다고 등장할 때요. 그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신자가요. 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이다. 그래서 긴장했는데 거기서 잘못하면 이 꼴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참고로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미워도요. 인상 한번 아직 지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혹시 내가 인상 한번 쓰고 고함 한번 질렀다가 나 모르는 누군가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아니면 하나님께 나 오려고 있다가 상처받을까 싶었어요. 절대 큰 소리 한번 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꼴 안 날리거든요. 사드라가 돈을 좀 숨겼는데 베드로의 말은요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비극적인 그 막을 내리게 된 것은요 사장 뒷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사장 뒷부분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행위하고 조금 연관을 한번 시켜보세요. 사장 끝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죠? 지난번 마감하면서 그 위대한 바나바가 소리 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장을 마쳤는데요. 그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예,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이 일이 얼마나 칭찬받고 뭐 사람들이 칭송을 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일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가 본인이 너무너무 잘해서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상황이
조금은 뭐 그래도 있는데 재산 안 판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팔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안 팔고 그냥 있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대강 연기 한번 시켜보세요. 감이 잡힐 거예요 아마. 아이, 감이 전혀 안 잡힌다는 건 여러분들이 상당히 더 고상하거나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란 뜻입니다. 왜 교회 생활하다가 누군가가 그죠 참 칭송받을 만한 멋진 생활을 하면 좀 따라하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아 마음이 났다나. 감동도 되고 나도 한번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드시는 모양이네요. 이 부분은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저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우리도 한번 하자가 된 거예요. 하자는 됐는데 또 한쪽 생각해 보면요 돈은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기로는 아나니아도 땅을 팔아서 헌금했단다 이 소리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돈은 좀 아까우니까 좀 놔두고 말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노라면서 하는 행동 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는 일 없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죠? 많죠? 그게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저기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요. 제가 헌금 주머니 돌리는 거 참 싫었어요. 저는. 제가 교회에서 일 맡은 것 중에요. 헌금 수전 당번이 돼서 헌금 주머니 돌리는 거 그게 그렇게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헌금 주머니 맡겨놓고는요. 옆에 안 붙어 서습니다. 먼저 저 뒤로 가버려요. 가 있으면요. 이 소라가 저절로 옵니다. 근데 그걸 따라다니기가 참 싫었는데 제발 이러지 말고 흥금함을 사용하자고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됐습니다. 그 안 되는 이유 중에요. 안 되는 이유 중에 제가 뭐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흥금함을 사용하면 흥금 액수가 준대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모른대요. 헌금 액수가 준다는 건 세를 바꾸면요. 헌금 주머니를 벌리면 안 할 사람도 다른 사람 눈 때문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은근히 그걸 바란다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답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아주 붕괴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따라서 하거나 흉내 내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 자신이 그거 다 없애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좀 이렇게 고장하지가 못해요. 그런 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거 좀 키워야 합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새벽 기도 나갔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얘기죠. 고등학생이 새벽 기도 하다가 나가려고 보니까요. 중학생이 앞에 엎어져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도 안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가겠나. 그래서 다시 앉아가지고 좀 더 했답니다. 조금 더 하다가 일러 보니까 저는 또 엎드려 있거든요. 그래서 못 가고 또 있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중학생이 자고 있는 거야. 기도조차도 내가 고등학생이니까 중학생보다는 전에 더 해야 되고 이게 확대되면요. 그래서 장로가 어떻게 집사보다 먼저 나가겠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또 교인들보다 먼저 나가냐. 그래가지고 시간만 때우고 죽치고 앉아가 했다가 말았다가 이런다면요. 사람들 보기에는 신령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합니다. 근데 우리 어렵습니다. 그게요. 그게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보고 충성을 하지만 얼마쯤 가다 보면요. 자꾸 사람들의 눈이 의식이 돼요. 이만하면 내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뭐뭐 저 지사나 권사들이 잘하고 있다고 한마디쯤 해줄 마음도 한데 한마디 안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어 있습니다. 드는 것까지는 여러분 막 우리 본성이 그러하니까 드는 것까지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다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리라 작심하고 노력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데 만약에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했던 이런 현상을 우리가 당할 수,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이건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이렇게 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단체로 그냥 몰려들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 정도는 안 되겠지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시선이 그게 의식이 되고 할 때는 아 주의해야 된다 그 생각을 꼭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쓴 그 연애편지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연애편지를 하시는지 맞춰보세요. 연애편지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여러분 연애편지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뭐 그런 게 없어서 잘 모르시나 보다. 나한테 연애편지가 왔는데 이걸 다른 놈이 띄보면요. 네? 다른 사람이 떼 바깥치면요. 다른 개인적인 편지도 사실을 남이 떼보면 아주 기분 나쁜데 그거 말고 특별히 연애편지 떼보면요. 제가 왜 연애편지라고 하냐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건 남이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헌금했는지를 왜 남이 알아야 됩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면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왜 남이 알아야 하느냐 말이에요. 누구만 알면 되죠? 진짜요? 이런 생각이 몹시 강해질 때는요, 몹시 강해질 때는, 심지어 제가 새벽 기도를 가다가 중지해버렸다는 얘기죠. 안 가. 왜? 누가 나왔냐, 누가 기도를 얼마 했냐, 안 가. 대신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보는 거죠. 이런 생각이 좀 심할 때는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그래서는 안 될 일이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 본격 왜 헌금 쓰고 이름, 액수 왜 적나요? 더군다나 그게 왜 공개되어야 하나요? 누구 보라고? 그거 왜 보러 가는데? 내가 내 하나님께 쓰는 연애 편지일 것 같으면 굳이 이름 바뀌고 액수 바뀔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반항 기질이 좀 많은 건지 모르지만요, 현금봉투에 이름 써본 예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굉장히 불행합니다.
예전에 그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랬는데 요즘은 공제되는 그 부분 때문에 그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또 쓰기 시작했어요.
연말 정산에 꼭 필요하다면 써야죠.
예,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안 쓰더라고요. 근데 안 쓰다니까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건 가고 해야 돼요.
공제하시는 분들이 생일을 돕기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순수하게 내가 어떤 생각이냐를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 굳이 이래야 된다 저런데 지금 해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적으로 바로 써야 되겠다고 애쓰고 할 때는 이런 과정을 한 번은 거쳐야 한다는 뜻이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그 헌금하는데 이런 다 지워라 쓰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적어도 지금은 제가 안 쓸 수가 없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불행하다는 얘기죠. 왜? 당장 안 쓰고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목사가 11절 안 한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적으로 불행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11조 좀 많이 하고 싶은 마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저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월급을 받으면요 전부 한 봉투에 그냥 했습니다. 분리 안 했단 말이에요. 왜 분리 안 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남, 우리 애가 당신 딸하고 내 딸하고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뭐, 웬만하면 이름 안 써버리고요. 그럼 액수가 제법 큽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합치고 싶어도 못 합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충 교회들마다 제도가요. 목사님이 하는 11조는 그 액수를 따로 저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퇴직금으로 돌립니다. 대충 교회 제도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합쳐가 내 이름을 11조를 하면요? 예? 아, 제도 많아진다 그래?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올라 그래요?
예?
아니 그 똑같이 금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그냥 쓰는 양을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와서 내가 몇 년을 있었느냐 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례하고 퇴직금하고 비례가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어디 나가가지고 개별적으로 나갔다가 사례 받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요거 누구냐? 개인적으로는 요걸 11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그리 안 합니다. 저는 따로 떼가지고요. 뭐, 그거는 또 11조라도 괜찮긴 하겠지만, 11조를 무명으로 그래 버리면 그걸 안 되겠나 싶긴 한데, 또 무슨 소리 들을까 싶으면,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 갔다 왔으면 사례를 받았을 텐데, 헌금도 안 한다. 이런 거 나오면, 또 눈 받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 살피는 분이 있으면 그것도 교회 유익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명목상으로 11조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11조를 해놔놓으면 그게 또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11조 하고 일부러 감사한금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11조보다 훨씬 액수가 많은 감사한금을 드려버린 게 제가 편해요. 근데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 같으면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껏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게 어떤 의미에서 제가 불행하다는 얘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 헌금이든 기도든 헌신이든 대봉사는 전부 내가 하나님께만 누리는 것이지 이게 다른 사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요. 갖고 계셔서 가령 이제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빼기 위해서는 이름을 써야 한다. 그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거기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면 이런 거요.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느냐 이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거꾸로 하시라고 권하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큰 목돈이 한꺼번에 생겨가지고 자 11조를 뗀다. 그럼 그 액수가 크잖아요. 그럴 때는 은근슬쩍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놓으면 또 주부에 누가 특별 11조를 어떻게 했다에 실리고 하면 자랑하고 싶을 때 제가 옛날에 가졌던 생각이 듭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는 일부러 빼버려요. 이러면 그리고 좀 부끄러운데 뭐 이런 거 다 흥금하나 싶을 때는 이름 쓰고요. 옛날에 제가 노력은 의도적으로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나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는 이름을 쓰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은근슬쩍 들 때는 이름을 빼고 이런 식으로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냥 참고하셔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 표현이라는 것이 전부 하나님만 보시면 된다라는 생각만 갖고 계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연애 편지란 말을 쓴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결혼하기 전에 실제 꼭 지금 뽑아내야 되냐. 지금 많은 걸 보내고 있다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교회 재정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속 좀 확신이 모르고 돌아가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계속 담당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험에 안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들어가라.
아니요, 이름을 쓰면 유익한 점이 또 있습니다.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 유익이라는 것이 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이 일 처리하는 데서 편리성을 위한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 솔직히 하다 보면 자기 경제적 어렵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러시진 않겠지만, 간혹 가다가.
아니요, 그런 사고 많아요.
부분은 이렇게 올리지 않고 자기한테 갈 수 있는, 그 시험을 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 문제도 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위해서라도, 이름을 적지 않든지, 그냥 이니셜을 적든지, 어떤 표시를 하라. 이렇게 말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헌금 사고라고 흔히 말하는 사고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그분들의 문제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일이 하겠다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적어도 내 문제는 아닌 거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괜찮습니다. 해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의 문제. 이것만 명확하면 그 다음에 뭐 이렇소든지 어떤지 심지어 자랑해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자랑을 하고 좀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다른 교인들이요 돈을 보고 따라온다는 측면에서 자랑할 만하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랑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자랑해야 됩니다. 그 자랑하겠다라는 마음조차도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겠다 싶으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를 잘 기억하시면 뭐 아무 문제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자랑, 요것 때문에 유혹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좀 딱딱한 이런 질문 하나 해봅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혹시나 좀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 헌금 액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좀 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도 돈 없이 교회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헌금 액수 늘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교회도. 말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꼭 돈 필요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도 교회는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던데. 아, 요새는 교회가 돈에 관심이 더 많아요?
네.
그럼 큰일인데.
안 되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든가 하면은 가장 가끔 새벽 기도 가는 데도 좋아라요. 그래서 목사님 보면 짤막하고 내가 이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 개인적으로 내 시간 되는 대로 하면 일어났을 때 일찍 눈을 떴네요. 부엌에서 자는데 결국은 또 목에서 다리 들어보니까 아이 그 녹을 때 목표 자체가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까지더라고. 수요일까지 만나고 어제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이건 딱 치른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서 아 이 부분 너무 심하다.
교회는 농땡인데, 그죠? 생각은 상당히 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참 묘한 트위스입니다.
보니까요, 엄마 얘기하셨는데, 엄마는 옛날부터 성도라서 이름 안 썼거든요. 난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들었는데, 이래서 자기 생각대로 그걸 하라고 내가 그걸 좀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은 그러했을지라도 교회가 헌금은 많이 더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요 답변은 다 나왔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관심이 있지 헌금 액수에는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생명책에 사람 이름 회개하고 돌아선 영혼에, 영혼은 표시되어 있을지 몰라도, 누가 헌금 얼마 했다는 것은 장부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미안하지만, 장부에 없을 겁니다. 그럼 뭐만 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느냐는 거, 그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네. 예를 들어서, 헌신 예배 드린다 이러면, 영혼 및 물질 영혼
아니면
이렇게 밝히지 않나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를 들어서 진정으로 마음이 있으면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돈이 따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쁜 게 뭐냐면 그게 거꾸로 됐을 경우 참 문제입니다. 헌신할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없는데 시간만 욕심내고 있다면요. 그건 교회가 타락하는 징조죠. 그 분간에 내기가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적어도 하나님은 그 영혼에 관심이 있지 그가 가진 그 무언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설령 그런 식으로 헌금 액수가 많아졌다는 것이요. 교회는 그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분 나빠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말라기 선지가 그런 얘기하죠. 제발 저 성전 문 좀 걷어 닫을 사람 없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제물을 가져오긴 오는데 하나님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제사 드리면 못하게 문 좀 닫아 그러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마음은 하나도 없고 눈 먼 거, 다리 삔 거, 어디가 팔아도 돈 안 될 거 이런 거 에라이 하나님께나 드리자 이래서 가져오는 거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성전 문 좀 닫아 걸 사람이 없느냐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교회가 헌금 액수에만 눈이 멀어가지고요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쳐놓고 헌금 액수에만 관심 막 기울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실 가능성이 그 아주 높은 겁니다. 가능성이라기보다가 아마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사단 끝에처럼요. 서로가 감동이 되고 감동이 돼서 그냥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이건 괜찮죠. 그런데 그거 보고 지켜보다가 아 누가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하는 경우가 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소득이 아닙니다. 괜히 이야기했더니만 좀 신경 쓰이네요. 왜 교회들이 돈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아, 막 사람 사는 교회니까 그러려니 하고 조금 늙게 아는 여러분들 얘기나 좀 늙게 마음 쓰세요. 그리고 바라기는 교회들이 정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참 깊은 관심을 두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물에 여기에 너무 깊은 관심 쓰지 않아야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얘기 하나를 막 겸해서 소개를 하고 가죠. 누가복음 공부를 시작할 때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럼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인 겁니까? 진짜 몰라요?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죠? 데오빌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누구 위해서 쓴 거죠? 시작할 때 안 보셨어요?
똑같아요.
데오빌로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누가라는 사람이요. 한 사람을 머리에 속에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는데 이게 양이 작은 책입니까? 많죠. 너무 쉽게 나온다. 많죠.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 굉장한 거.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한번 쓴다고 한번 써보세요. 몇 달 걸리면 되나요? 몇 년이라도 장한 엄마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글을 남겼다 그러면요. 장한 엄마입니다. 근데 누가 가보세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글을 하고, 여러분 글 쓴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저거는 누가복음 쓰려면요. 그동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쓴 걸 다 참조하고 예수님 생전에 살아서 그 말씀 드렸던 분들에게 확인 다 해가면서 자료서 다 해가면서 글 쓴 겁니다. 쉬운 일 아닌데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감당했다. 누가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정도 수고를 해라 그러면요. 하여간 능력 없어 못합니다. 능력 없어 못하면 글로 하지 말고 그러면 그 다음 뭘로? 마음으로요? 아, 그건 좋네. 마음으로는 밑천이 별로 안 되는 거니까. 욕만 쓰면 되잖아요. 그거 누가처럼 말이죠.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글로 써라. 이거보다 쉬운 거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돈 좀 써라.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긴 글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세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뭘 투자하느냐? 투자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혼에 그만큼 관심을 안 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울고내기 위해서 교회가 온갖 투자를 다 했다? 이거는 아나니아 사피라보다 훨씬 더 죄가 큽니다. 그렇지만 넘어갑시다. 계속 하려니까 또 욕먹어야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모여서 있는 곳이니 이런 냄새가 좀 나는 것이려니 하고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좀 참고 부르세요. 교회가 너무 자꾸 저 그러면 안 되겠지. 자, 넘어갑시다. 그랬더니 결과가요, 11절 보세요. 그 결과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함이라. 무슨 결과로요? 무슨 일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아, 하나님을 속이면 이렇게 된다. 그 결과로. 그게 간단히 요약하면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되는데, 아, 이거 좀 특이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요. 여러분들에게 당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가 참 말하고 싶은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성령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책입니다. 누가는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는 것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특징 첫째가 뭡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한다? 방언하고 뭐 한다? 아니요. 그건 뒷편입니다. 1번. 회개한다. 회개한다는 그 참 그것도 맞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 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충만했더니 자녀가 생겨버렸어요?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요, 기쁨입니다. 내게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니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찬송이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요, 거의 찬송 부르고, 왜?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예루살렘에 대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왜 있냐?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저것도 술 취했나? 이랬잖아요. 왜 술 취했다고 그래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 말이 많아진다. 술 취한 사람 잘 못 봤습니까? 술 취한 사람요,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기 자랑하고,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가가지고요,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뭔 소리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담대하고 외치고 돌아다니니까 갑자기 예루살렘이 바깥 뒤집어지는 겁니다. 뭐, 그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성령 충만의 1번 결과는요,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럼 요건 이상하잖아요? 요 본문은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더라잖아요? 그게 왜 거꾸로 가? 여러분,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 있죠? 참 좋은 아버지. 그런데, 나쁜 짓 하고 사고 치고 와도 좋은 아버지가 아버지 히 웃고 있으면 그건 나쁜 아버지입니다. 아, 배려요. 정말 애들에게 잘해주고 아이들과 친하다 싶을 정도로 좋은 아버지. 그런데 남은 물건 슬쩍 해가 들어왔다가 남은 물건 슬쩍 해가지고 돌아왔다가요, 그 아버지에게 그때는 정말 혼이 나야 합니다. 당장 안 갖다 주나 이래가지고 혼이 나고 갖다 주고 그리 돼야 그게 진짜 좋은 아버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는 것이지만 범죄한 내가요, 성령의 역할을 볼 때는 무조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범죄한 현장의 성령의 역사는 엄청나게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는 것. 이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좋은 말만 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엄청나게 기쁘게 하지만 때로는요, 무슨 말씀도 남기셨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범죄할 때에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야 말고 기본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 참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고 물으면, 혹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뭐냐고 물으면, 첫째 방언하고, 둘째 내가 기도하면 저 뭐야 병이 낫고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 순번에 한참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특별한 능력을 주시겠지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을 때야 그것이 여러분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과 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의 가장 큰 증거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 기쁘고요, 예배가 기쁘고요,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이럴 때는 성령이 내게 충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특별한 역사가 있을 때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 늘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공통점은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십시다.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큰 특징이요,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한 무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군데 쫙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들과 상종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상종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하느냐 하면 칭송은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는 거 이게 잘 보여줍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칭찬 듣고 살아야 합니까? 네? 칭찬 듣고 살아요? 아, 욕 먹을 때도 있죠. 있습니다. 여기 잘 기억하세요. 상종치 아니하더라, 그러나 칭찬하더라. 꼭 기억하세요. 저 예수쟁이야, 이거. 같이 못 놀겠다. 그래, 같이 안 노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칭찬하더라. 요게 성령받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갔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불신자들에게 비난도 받아야 하고 칭찬도 받아야 합니다. 둘 다. 근데 그 비난의 종류가 달라요. 내가 농땡이치고 이기적이고 이런 짓을 해서 받는 도덕적인 비난은 해당 안 됩니다. 그거는 받아도 욕을 먹어도 싼 겁니다. 도덕적인 비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상종치 않았다는 것은 선을 딱 끊어놓고요. 별개로 지냈다는 얘기인데 도덕적인 비난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지내면서 도덕적인 비난, 예를 들어서 이기적이다, 말만 많다, 지인만 안다, 이거는 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 뭐 어떤 비난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들과 함께 놀아주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느냐라는 비난은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할 때는요. 그러면서 돌아서가 반편으로는요. 네, 저놈하고 가까이 놀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저놈은 참 진짜 예수쟁이는 예수쟁이야. 이 소리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분명해야 됩니다. 제 자랑 안 할까요? 제가 얘가 짧아서 자꾸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저한테 대학교 4년 선배가 참 묘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끔 나가는데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앉혀놓고 야 마 성경 이거 이게 믿냐 그거 전설이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농땡이 신랑이 자기 부인을 평하기를요 자기 부인은 정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것 같다. 안 그러고는 될 수 없다.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머리도 대단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부인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접으로 들은 말이요. 교회 댕긴다는 저는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선생님이었으니까요. 선생님들 중에 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하나도 못 믿겠다. 절마 하나만 빼고 자기 부인한테 했던 얘기 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4년 위에 있는 선배인데 그분이 제 얘기만은 믿어줘요. 그래가 부인하고 논쟁을 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논쟁이 붙다가 씩씩거리다가 저 만나면요. 어이 홍생 이거 어떻게 제가 얘기하면 들어요. 그래 자기 부인한테 거절을 했답니다. 부인한테 거절을 했는데 그 부인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또 한 학교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 자꾸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했단 얘기예요. 그 예수제이 학교 선생님 다 장로도 있고 머시기도 있고 한데 하나도 못 믿겠다. 딱 한 놈 빼고 요러더랍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아주 낮아요. 철저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난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그러면서 돌아서세요. 저놈 참 믿을만하다란 말이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억해 두셔요. 상종치 아니하면서 칭송은 받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 수가 얼마가 됐어요? 숫자 없어요? 저기 마가의 다락방에 원래 얼마 모여 있었죠? 120명. 베드로가 설교 한번 했더니 그때 얼마 됐어요? 3,000명. 베드로 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고난 받을 때 그때 얼마요? 5,000명.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그 다음 얼마예요? 예? 네? 5,000명보다 많더라 이거예요. 그냥 큰 무리. 왜 여기는 숫자가 안 나올까요? 이 큰 무리는 다른 말로 하면 셀 수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0에서 3,000이 됐다가 5,000이 됐다가 그 다음에요? 모르겠더라. 자체가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으니 교회가 그렇게 커가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된 동기 중에요. 15, 16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느냐 말이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거나 그렇게만 하면 병든 사람이 다 낫더라. 이 정도 같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걸어다니는 신.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요 베드로가 참 신격화되거나 아마 신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에 대해서 누군가가 글을 씁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베드로가 완전히 이런 능력을 행할 이때쯤에 이 베드로에 대해서 글을 써요. 여러분 어떻게 썼을까요? 실제로. 예. 복음서가 이 어간에 쓰여집니다. 복음서가요. 이 비슷한 시기에 복음서가 쓰인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서에 베드로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썼겠느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를 전혀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쓰면서 뭐 적어놓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바보지 됐느냐를 자세하게 딱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게 어릴 때 사고 많이 친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거나 유명인사가 되죠. 그러면요 생활기록부가 변합니다. 생활기록부가 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취재하는 하기 전에 그게 글자가 박혀 있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못 고칠 정도 되면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혹시나 그 중에서도 또 괜찮은 이야기 없나 찾아가 그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각하께서는 옛날에 학창시절에 이랬다 이래야 되는 그 다 신격화 시켜 나갑니다. 뭐 신격화는 아니라도 신비하거나 어릴 때부터 미인의 소질이 보였다는 걸로 만들어가는 게 정상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어가 있어 그때에 사람들이 복음서를 쓰면서 베드로가요. 그냥 베드로의 가장 부끄러운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 부인한 거죠. 그 얘기 좀 빼주면 안 돼요? 아니 저렇게 위대한 우리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 미절고절 써야 됩니까? 빼면 안 되나요 그거? 빼기는 그냥 자세하게 쓰는데요. 아 그리고 왠지 또 그 정도는 막 워낙 큰 사건이어서 못 뺀다 치더라도 잡으렀던 얘기는 좀 빼주면 안 돼요? 막 한 번 어쩌라 깜빡 졸았다 이 정도 해주면 될 텐데 몇 번 잤죠? 몇 번 잤죠? 진짜 모르네. 밤늦게 갔기 때문에 밤새도록은 좀 문제가 있고 예수님께서 야 깨가 기도해라 그러고 갔다가 떠오니까 또 자더라. 몇 번? 뭐 세 번 아닙니까? 그거 자세하게 기록해야 되나요? 그 복음서가 나중에 기록이 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돼서 칭송받을 끝에 복음서가 기록이 되면서 그걸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 복음서가 사람의 책이 아니라 좋은 증거입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요?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가 기록하고 그랬지만 이 기록한 그 뒤에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신 분은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책은 그렇게 실수를 미주할 고주할 안 씁니다. 고쳐놨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했다는 거는요, 더군다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시절에. 마가가 누군지 아세요? 마가가 누구지,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이상해요? 베드로의 그 양아들입니다. 아들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가 양아버지인 그 아버지, 저 위대한 베드로 이야기를 쓰면서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부인한 얘기를 가장 자세하게 쓴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걸 보면서, 복음서나 성경이 단순하게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로 넘어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장 중에는 이게 제일 길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7절부터 읽기 시작하세요. 그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방금 뭐라 하셨는데? 그거 무슨 표시 있어요? 26절요? 벌써까지 갔대? 마신 게 있습니까? 아,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찾기도 어렵죠. 아니, 17절에서 시작해가지고 26절까지 신표도 하나씩까지 갔다 이런 문장이 너무 길어, 이거. 이거 좀 끊어줘야 되는데. 아니, 이래가지고, 26절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긴 문장인데. 아이씨, 중간에 한번 끊으려면 어디에 끊으면 좋을까요? 너무 기니까. 요게 좀 더 어려운 질문일 것 같네. 며칠요? 어디서 한번 끊으면 좋을까요? 끊으면 좋다는 거는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아요. 끊으면. 23절에 끊고 싶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21절 첫 문장 다음에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하고 거기 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거기 장면이 확 바뀝니다. 가장 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중 하나가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왔어 그러죠? 어디에 왔어요? 성전에 아닙니다. 성전에 만약에 왔다면 그 뒷말이 연결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요. 공회원들은 제자들이 성전에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 뒤를 보세요. 그걸 모르고 잡아 옥에 가가지고 옥에 가서 사부들 잡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가보니까 없던데요. 없는데요. 했는데 보니까 다른 보고가 들어옵니다. 어디서 뭐라고 있어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던데요.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21절 고 시작할 때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자들은 제자들이 지금 옥에 있는 줄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왔어 하는 건 어디 왔다는 얘기예요? 공회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고기를 잘라가지고 장면 전환. 그러니까 그 앞부분 이야기는 옥에 가두어뒀는데 이 천사가 나와가 이들을 불러내가지고 불러내는 바람에 성전에 가서 지금 말씀 열심히 전하고 있고 대제사장들은 그것도 모르고 모여가지고 저놈들 잡아와라 하고 했더니 없던데요. 그러고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장면이기 때문에 고기를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 왔어 하는 것은 공회에 모여서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잠깐 이 부분이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사장들과 이 사도계인들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이 설치고 다니는 게 참 골치 아픈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외치면요. 자기들은 뭐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증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이 제자들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옥에 가도 나왔는데 들리는 보고가 옥문도 그대로 있고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는데 이 제자들이 성전에서 또 이거 해서 안 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때 뭐라고 했을까요? 제사장들은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 저것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저것들이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백성들이 저 말을 다 옳다고 믿으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을 죄인이 되잖아요. 그래 못하게 말려놨는데 가다놨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무가 들고 있단 말이에요. 가다놨는데 저것들이 어떻게 나와서 그래? 저 한국 사람 같은 이때 뭐라고요? 정답이 할 말 없음인가 보네. 뭐 할 말 없으면 넘어갑시다. 말 없는 게 정상이겠네. 경상도 사람이 이때 잘 쓰는 거는 미치고 펄짝 뛰겠네. 완전히 귀신이 고칼로로 집니다. 제사장들 입장에서는요. 근데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죠? 이건 완전 기적입니다. 제사장들이나 사도계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귀신이 고칼로로시지만 사도들이 볼 때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를 본문에 딱 하나 짚을 게 있습니다.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천사가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죠. 뭐 당연한 것 같지만 베드로가요 치료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구제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할 수 있는 많은 일 중에서요,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다른 일들은 다 뭐 소용없다 칼락하면 좀 그렇네, 그죠? 교회가 행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찬양에 참 열심히 해요. 그게 은혜가 되고 그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거나 교회 열정을 품게 하는데 찬양 이상의 좋은 방법이 막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찬양이 최후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감격이 찬양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는데요,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도 뜨겁게 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분위기에 녹아가지고 평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그 분위기에 녹아 같이 기도하고 참 열정적으로 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여야 하고 그 기도의 열정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찬양이나 기도는 그거 자체로 그냥 시들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요, 성경 공부 하자 하자 내 혼자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꾸로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 없으면 제가 할 일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이해가 되는 이것이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찬양의 감격이나 기도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주 목적이요, 말씀을 전하라에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말씀은 뒷전이고 어디 돈에 관심이 있다면요, 그건 문제가 아주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말씀을 전하라에 있었다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6절 보면 말이 조금 이상한데 한번 보세요.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면 잡아온 게 아니네요. 강제로 못했으면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강제로 못했으니까 이건 잡아온 게 아니네, 그죠?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발적으로요. 자발적으로 올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세상인데 왜 자발적으로 와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천사가 빼내주고 말씀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다시 일이 와요? 택도는 얘기죠. 자발적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강제로는 못했어요. 그럼 어쨌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잡아왔으나 하는 번역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색한 거죠. 잡아온 거라기보다는요, 데리고 와. 데리고 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데리고 간다는 건 잘못하면 백성들이 보기에 잡아가는구나 이러면요, 저기, 자기들이 도를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셔왔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백성들 눈이 무서워가지고 아마 정중하게 모셔왔을 겁니다. 왜? 곧 인말이 그런 거잖아요. 강제로 못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저, 문장은 이렇게 읽어보면, 아, 이건 잡아온 게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막, 겉으로는 모셔왔지만, 실제로는 잡아다 놓고요. 이 대제사장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28절. 대제사장이 기분이 몹시 나쁘다는 게 28절에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기분 나쁜 증거가 뭐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했잖아 그러잖아요. 뭐가 기분 나쁜지 모를래요? 예? 이 이름. 이 이름 하면 우리말로 세 글자잖아요. 예수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러면 두 글자인데, 어쨌거나 대제사장들은 예수란 이름을 입에 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 뒤에도 보세요. 이 사람의 피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란 말을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너희 교를 그러죠. 제자들은 이것을 종교라고 일단 생각 안 했고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이 바로 기독교를 세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그리스도교, 기독교는요, 유대교와 일파거나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인식이 돼가 외부 사람들은 같은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너희 교라고 말하죠. 제자들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기분이 몹시 나빠가지고요, 이름도 안 불러주고 요래 못되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의 말이, 우리 속담에 왜, 저, 어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 그러죠? 그래요. 어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요? 화장실요? 속담에는 화장실 아니던데. 역전소요? 치과이던데. 속담은 옛말로 되어 있으니까. 이 대제사장이 말이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그 28절 끝에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게 예전 말하고 달라요. 전에 뭐라고 그랬죠?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뭐 저도 저 문장 잘 못 외우니까 정확히 외울 필요 없어요. 대강 맞기만 하면 돼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의 피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당하리라. 이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너가 다 당해라. 난 관계없다. 그거 손상 씻고 나갔잖아요. 그때는 피값을 제가 다 당하겠다고 해놔놓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인마 이 예수의 피를 우리한테 돌리려고 그러는 거냐? 이러잖아요. 안 쓰겠다는 얘기죠. 사람이 왜 이래? 여러분,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고, 빌라도에게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도 그건 진심이 아니었단 얘기죠. 정말 잘못해가지고 죄값을 우리가 다 당하겠다. 실제로는 당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설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안 덮어쓰려고 용을 썼지만 결국은 그 피값을 유대인들이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좀 두렵게 여겨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은 교회에서 명담 비슷하게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좀 두렵게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29절로 넘어갑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야단 북새통을 떨고 있는데 비해서 베드로는요, 아주 그 요점을요,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합니다. 29, 30, 31 두 절이 그런데요.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뭔가 한번 보세요. 자,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물을게요. 누가?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뭐 하셨는데요? 뭐를요?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 다음에요? 살리시고, 이래야 되죠. 누가? 하나님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시고, 이거는 곧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확정하시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데요? 왜? 31절. 이스라엘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요겁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 드리는데요, 복음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에 최소한도 이 세 가지가 언급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리라고 말하죠. 조직 신앙. 성경을 체계적으로 다 설명해 나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죠. 두 번째 나온 게 뭘까요? 인간론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 인간은 이런 존재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것이요, 기독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인간은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더라. 순서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요약하거나 설교를 요약하면 항상 이 부분이 그 내용 속에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 빼버리고 맨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소리만 하면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게 복음의 핵심과 거리가 좀 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가 이 짧은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간결하게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거꾸로 가서 29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참 안 좋은 얘기지만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야 합니까? 몰라요? 목사님 편 들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당장 박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유가 있을 건데, 네. 이유가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유 잘 안 따지고 막무가내로 편 들어요. 아, 목사님 건드리면 큰일 난대요. 그럼 삼족이 뭐라 그러세요? 삼대가 망한대요? 누가 그래요? 가만히 봐라,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이에요? 성경에 없는 거는 안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참네, 성경을 믿지, 와, 성경에 없는 말을 믿고, 아니, 그냥 성경을 배우지, 어디가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가령, 참 묘하지만은요,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러긴 한데, 웃기나 하는 걸 합시다. 목사가 되려는 사람한테, 부목사에게 묻습니다. 심사위원들이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목사 될 사람한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잘 몰라요. 상황을 봐서 가는 말도 좋은데, 그 다음에 무조건 하고 목사 편 들어야 된다, 안 들면 3대가 멸한다 하는 것도 참 제가 보기엔 참 꼬락한 표현인데요.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29절에 있잖아요. 하나님 편 들어야지요. 목사 편, 장로 편 이러기 전에 하나님 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이어야 한다는 거, 그게 아까 지도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따라서 가는 것과 좀 비슷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는 그 표현보다는요, 하나님 편이어야죠. 사울은 두 사람 중에 어느 분이 더 하나님 편이냐를 확인해서 그쪽으로부터 해야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비하고 막아야 되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우린 하나님 편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 누가 하나님의 뜻에 더 적합한가를 따져가지고 가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 편이 아닐 때요. 3대 멸학과 금나가 목사 편 붙으면요. 안 되죠, 절대로. 모르겠으면 어떡해. 누가 그런지 모르겠다, 이러면요. 편들지 말고요,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이때 무슨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 용감하게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사도계인들은 저 뭐 제자들을요, 옥에다가 가두기도 하고 공갈을 치기도 하고 이러고 앉았는데, 이놈들이 말을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했더니만은 자기들 중에 한 사람 가말리엘이 나와가지고, 야들아 그렇게 아니다. 어떡하단 얘기입니까? 가말리엘의 결론은요? 가말리엘의 충고는 뭐죠? 뭐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 같으면 놔두면 저절로 없어질 거다. 그러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래 된 것 같으면 이 사람들 폐는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놔두라는 얘기죠. 놔두라.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저절로 없어질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다. 그 결국은 놔두자. 들어보니까 맞을 것 같거든요. 저절로 없어질 일 같은데 우리가 용 쓰면 뭐 하느냐. 놔두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됐죠?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거 없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지금 자 뭐 된 거예요?
멍멍이
멍멍이 되었다는 말 알아들었습니까? 닥쳤던 멍멍이. 그 쉬운 말 하도 어렵게 할 말이 없잖아 이제. 그래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 보는 격이 되어버린 거죠. 차피 자기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보냈죠? 그냥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안 내보내고 왜 채찍질 해가 내보냅니까? 가말리엘의 말이 옳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그냥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 채찍질 가는 거 가볍게 보지 마세요. 굉장히 심각한 맵니다 이게. 말 두들기면 잡으면 사람 죽는 맵거든요. 왜 두들겨 폐가 내보냅니까? 이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체면이 있잖아. 잡아올 때는요. 그리고 큰 소리 칠 때는 그렇게 빵빵 치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내보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말이 있잖아요. 칼을 뺐으면 네? 아 그 호박이요. 무 아니고? 호박이라도 쓰래요? 나는 무인 줄 알았더니 칼을 뺐으면 무라도 한번 썰어야 되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마리엘의 말에 동의를 했으면서도 그 제자들에게는 그 티를 안 내려고요. 채찍질을 하고는 내보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마리엘 말 잘했죠. 이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패입니다. 왜 그렇죠? 가마리엘은 그 유대교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중에서도요 말발이 제일 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우리 편이에요. 왜 그렇죠?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제자가 한 사람 나오죠. 바울이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바울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말리엘이 자기 편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가말리엘은요? 자살골 넣은 선수입니다. 그렇게 잘 가르쳐놨던 수제자가 나중에 기독교 선봉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확실한 사살골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붙어가지고 유대교가 압승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요? 뭔지 자살골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가말리엘은요 상대방에게 있었지만 이거 우리 편입니다. 매를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채찍질 이거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무서운 채찍질입니다. 그거 맞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어쨌어요? 매 맞고 기뻐하고 그럼 매 맞고 기뻐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매 맞고 왜 기뻐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런 매를 맞았느냐를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제자들은요 매를 맞아가지고 몹시 고통스러워도 이 고통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대충 사랑하면요 아픈 게 더 커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매를 맞았다고 생각하면요 감격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갚아야 할 빚이 좀 있잖아요. 무슨 빚? 예?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모른다고 그토록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날 한마디도 책망을 안 했거든요. 그건 빚입니다. 일종의. 그런데 이렇게 맞고 나니까 아마 그 빚을 좀 갚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기뻐한 이유가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 매 맞고 기뻤던 기억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사고 많이 쳤단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아. 예수 믿고요.
아.
이만이자
네, 이 이야기 가장 쉬울 수 있죠. 심지어 아이들은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선생님한테 좀 잘 비고 싶은데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인물도 시원찮고 하는 집마다 시원찮은 이런 아이가요. 이런 아이는 선생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사고를 좀 칩니다. 근데 사고를 쳤는데도 있잖아. 선생님이 아마 그럴 수 있지 하고 막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면요 괴로운 겁니다. 근데 야가요 사고를 쳤는데 선생님이 화를 내더니만 매질을 하잖아요. 매 맞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십니까?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좋아서 주목을 끌고 싶은데 주목을 끌려고 사고를 쳤는데도 선생님이 아마 크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괜찮니? 라고 달래버리면요? 그게 더 섭섭한 겁니다. 그래야 더 큰 사고 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맞고서는요,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 하면요. 제가 옛날에 겪었던 아이가 그런 애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요, 아, 매를 맞아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는 아한테는 매를 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거 왜 그러냐 하면요, 얘가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뜨거울 때는요, 이 매 맞음이 빚 갚는 의미로 여겨져서 더 기뻐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이 즐거울 것이다. 몇 퍼센트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위에 상사를 잘 만나가지고 참 마음 편케 해주는 상사는 극히 드뭅니다. 내가 처자식만 아니면 당장 때려치워 버릴 텐데 이런 마음 먹는 사람들이요? 글쎄 얼마나 될까요? 99%. 조심하세요. 이 단계부터 끝납니다. 처자식만 아니면 때려치워 버릴 건데 이런 마음을 널 품고 살고 좀만 기회가 되면 참 용감하게 사표 한 장씩가 품고 댕기다 던지려면요 막 던지 이 머릿속에 맨날 그리면서 그거 못 던지는 겁니다. 쓰는 사람만 해도 용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왜 어려운 고비를 넘기느냐 하면요 그 어려움을 쉽게 넘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요 부인과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요 그걸 쉽게 넘깁니다. 직장에서 요구도 먹고 집에 들어가지고 마누라한테 긁히고 이러면 기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직장에서 요구도 먹고 직장에 가면 영 쪼라소리 들어가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요. 집에 들어오니까 그래도 권위가 쓰고 사랑하는 처자식이 있고 그게 부족거리면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요구도 먹는 거 다 견딥니다. 근데 직장에서 안 되고 집에서 안 되면 아, 교회 하나 있긴 있죠. 교회 보다가 그럴 때는요. 마누라 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권한을 참느냐라는 게 참을 수 있는 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기억하세요. 적어도 제자들은요. 이때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매를 맞고도 오히려 기뻐했었더라. 그런 생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도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는 그 마음으로 그 고난을 기쁘게 다 견뎠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제자들은 이때요. 참 행복했습니다. 매 맞으면서도 참 행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합시다.